보통 그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그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감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영감을 가진 자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 99%의 피와 땀, 눈물, 1%의 영감이 역사를 이룬다 그러죠. 그 얘기를 했던 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99%와 1%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1% 영감이죠. 영감의 중요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기 직전에 영감을 구하고 있어요. 지난 천년 역사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동서양 이론의 여지없이 꼽는 인물 하나가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했어요. 과연 징기스칸은 어떻게 그 천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까 해서 많은 글들 또 연구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S를 꼽아요. 3S. 첫째가 이 몽골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징기스칸은 이미 그 당시에 단순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단순화, 심플, 단순화. 그 단순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 정책이나 행정 조직, 군사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이 징기스칸은 스피트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전부 경량화시키죠. 예를 들어 일반 군인들이 중무장한 무게가 70kg이라면 실제 그 정도의 중량의 무게를 몸에 지니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저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몸에 지니고 전쟁을 말에 얹고 몸에 지니고 하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7kg, 10분의 1로 줄여서 모든 고기도 육포를 만들어서 말려서 최대한 심플하게 경량화시켰다는 거죠. 그 이유 하나는 스피드를 위해서. 요즘도 사실은 이 속도 전쟁이죠. 결국 보면 인류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속도를 지배하느냐가 사실상 그 시대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들이 이제 그 거꾸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실험을 노르웨이 국영방송에서 한 적이 있답니다. 1940년대로 시계반으로 돌려서 서부 노르웨이에서 동부 노르웨이로 1940년대 기차 걸리는 시간이 한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7시간. 7시간. 기차로 7시간을 느릿느릿하게 갑니다. 그때 시대로 시계바늘을 돌려서 실제 7시간에 걸친 거리를 다큐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방송국하고 이 제작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분 분량으로 제작을 할 겁니까? 이제 기술진에서 물었더니 그 다큐 제작하는 본부팀이 7시간 분량으로 제작할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7시간 걸리는 기차 여행 거리를 7시간 분량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걸 시청자들이 볼까? 그런데 실제 카메라를 기차 곳곳에 설치를 하고 역에 설치를 하고 실시간의 분량을 7시간 걸리는 기차 여행의 거리를 7시간 다큐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7시간 분량보다 사이사이에 삽입되는 영상 때문에 14분이 더 걸렸대요. 7시간 14분 분량의 다큐를 실제로 찍은 겁니다. 이걸 거기에는 무슨 절정도 없고 긴박한 스토리도 없고 그냥 느린 기차가 7시간에 걸쳐서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500만 명 노르웨이 인구 중에 120만 명이 그 프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몇 프로예요? 25%. 맞나요? 대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5%의 시청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느릿느릿한 기차에 탄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거꾸로 느림에 그래서 리얼 다큐가 요즘은 그 방송물들을 보면 굉장히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는 누가 속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지배했어요. 속도하면 또 우리 민족이 빠지질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배달이 되고 24시간 배달이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가도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빠른 나라를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다 느려요. 속도가.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걸 더 빠르게 하려고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오히려 미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가장 비현실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징기스칸이 세 번째 가졌던 그 초점이 뭐냐면 셀프 어슈어런스, 자부심. 이걸 이제 글들을, 논문들을 써내면서 이 세 가지를 꼽아요. 그래서 3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글을 쓴 분이 과연 이것만으로 징기스칸이 당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주석 하나를 달았는데 이 세 가지가 물론 객관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과연 이 스피트와 심플과 셀프 어슈어런스 이 3S만으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거기에 해석을 하나 달았는데 바이탈리티. 바이탈리티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활력 내지는 생명력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에 관한 하나는 또 우리 민족이 뒤지지 않는 민족이죠. 여러분 그 잘 사는 일본이나 또 그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소득이 높은 미국에 가도 이렇게 일상이 굉장히 사실 지루합니다. 굉장히 변화가 없고 지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달만 나갔다 와도 세상이 뒤집어져 있어요. 바뀌어 있고 뭐 확 올라가 있고 무너져 있고 싹 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재밌는 지옥이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지루한 천국이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민족이 유난히 활력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가 떠나도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우리 그 근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슬픈 피가 하나 있습니다. 까레이스키. 그 배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실은 그들을 그 벌판에다가 흩뿌려 놓았을 때는 죽으라고 갔다는 겁니다. 그 혹한의 추위 속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이민족을 거기다가 갖다가 뜨문뜨문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혹한의 추위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살아남았죠. 그 후예들이 바로 러시아에 지금도 남아있는 까레이스키들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려면 사할린에 가면 아직도 그분들이 그 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워낙 머리들이 좋고 또 부지런하기 때문에 되게 까레이스키들이 잘 살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그 활력, 이 바이탈리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엘리사라든지 또는 엘리야가 깜깜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정도로 시대가 어두웠어요. 항상 영웅이 요구되고 영웅이 일어나는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백성이 제일 위대한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지 않을 때는 항상 리더십이 요구가 되고 리더가 일어나게 돼 있죠.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정말이에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훌륭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했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기 직전에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기를 왼 까닭으로 졸졸졸 추적하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8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장차 자기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아직 불확실한 미지의 인물인 엘리사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은 거죠. 네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뭘 구하느냐? 여러분 뭘 구하러 오셨습니까? 뭘 구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을 좀 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기는 영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새로 번역이 됐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 굉장히 좀 욕심스러운 표현 같아 보이죠.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요구한 욕심 차원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로서 자리하게 될 엘리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생의 결단이 담아진 고백이에요. 요구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나타나 있는 수치입니다. 항상 신명기에 보면 그 집안에 가업을 잇거나 혈통을 이어갈 장자에게는 반드시 몇 배를 줍니까? 두 배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의 요구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칠흑 같은 영적인 도탄과 어둠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직면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엘리사가 이 땅에 남겼던 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영적인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금요일 밤이면 이곳에서 그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기 헌신과 결단이 기도 속에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또는 선배들이 어질러놨던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영어도 못했고 컴퓨터도 몰랐고 벌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분들이 남겼던 유산이라고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분들은 그거 하느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 우리에겐 아버지 세대는 이 조국의 교회를 일으키고 그런 외부적 협박과 핍박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은 인테리어가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그런 여유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돌아볼 경황이 없었어요. 이제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집을 하나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게 부실하죠. 집이 굉장히 부실하죠. 거다 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세대는 교회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라고 손가락질 할 명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그 내부에 단아하고 단정하고 정갈한 모양으로 내용을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그 험악한 달려드는 어둠의 권세들과 함께 버텨내기에도 힘겨웠던 시대예요. 그는 버티는 싸움을 했어요. 이제 그 내부치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대에 그걸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의 죽음 앞에 엘리사로 서서 뭘 요구해야 될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좋아질 것 같아 느껴집니까? 더 험악해지겠다는 뜻입니까? 예. 더 험악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매우 혼란한 가치가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더 후벼파고 어지럽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흑백 칼라처럼 단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당지옥, 이 복음으로도 일제 강점기 얘기 몇 마디 하고 6.25 때 힘들었던 얘기 몇 마디 하면 다 울음바다고 다 은혜 받았어요. 그거를 한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돌려먹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약발이 끊어진 거예요.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로 안 돼요. 이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교묘한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교회 안을 이제 허물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지금 뻥뻥 나가 자빠지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제일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그 전략만큼 제일 성공적인 전략이었거든요. 그게 여지없이 지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역으로서 살아갈 시대에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요. 엘리야 시대보다는 엘리사 시대가 두 배의 영감이 필요했듯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어제 써먹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못 삽니다, 이제는. 오늘은 오늘 눈 뜨면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귀먹은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매일 괴롭히던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틈에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함께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물러가라.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별걸 다 했는데 뭐 장풍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계속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아야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참 열을 뿜어냈던 제자들이 머쓱해졌죠. 창피했어요. 현장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한적한 가정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누가 물었다고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세상을 고쳐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통일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책임진 교회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째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의 붉은 숲은 이루어져 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가 나갈 수 없다고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 이런 유라는 것은 온이 하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유라는 것은 여러 종류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이런 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냈고 귀신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냈고 병자도 일으켰고 역사를 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은 못 했단 말이에요. 이런 유라는 것은 여러 종류 중에 한 종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제 써먹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1950년도 6월 25일 주일 아침 전쟁이 터졌을 때는 주무기가 M1총, 따발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훈련소에서 M1총 가지고 훈련을 받아봤어요. 제 키만 해요, 키가. 이 총, 신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거는 총을 어떻게 쏘는가 하면 당겨서 장전하고 밀어서 땅. 총을 이렇게 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핵가닥 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뭐 1초에 몇천발씩 나오는 연발기관총 전부 중구장시켜서 밀고 내려오면 이거 돼요? 이 총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젠 카빈총도 다 없어졌어요. 카빈총도. 지금은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갖추어야 이젠 전쟁이 됩니다. 그게 이런 이유예요. 시대가 더 악해져요. 우리가 10배 기도하면 사단은 또 나름대로 작전회의를 해서 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여러 가지 무지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속는지도 모르게 속이고 무너뜨려요. 이 보이시 피싱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나는 안 당해 라고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요. 제일 위험하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문자 오면 바로 그냥 스팸 처리해버리고 바로 확인하고 그럽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대가 그만큼 더 악해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어둠의 시대를 책임져야 될 엘리사의 신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십시다. 19장 15절 15절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자, 이 대목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아직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큰 소용돌이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국가적 정책들을 지시하시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방 지역의 정치 문제와 역사에까지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에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여기 드디어 이제 오늘 그 주인공격인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출신 지역이 어딥니까? 아벨 무올라예요. 여긴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 무올라라는 말은 댄싱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고대 근동시대에 거의 모든 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들이 추수 끝에도 즐거워서 춤을 추곤 하는데 여기 아벨 무올라라는 지역은 그런 의미의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 자체가 무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춤추고 노래하는 곳, 먹고 마시는 곳. 말하자면 최고의 우상 숭배지요. 그 우상 숭배는 갖가지 음란한 행위와 함께 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해서 이곳은 굉장히 선지자가 출생한 지역으로 거론되기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동네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이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환경 속에서 뭐하고 있었나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1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다 같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물론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술집에서 니나노하고 젓가락 두들기던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가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고 사역을 맡깁니다. 우리 여러 인물 들 것 없이 몇 인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 그는 신분이 포로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포로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통정을 하자고 그를 붙들고 매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불같이 피 끓는 나이에 어떻게 그것을 매일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신앙과 성실성이 아니고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세, 비록 한때 민족에 대한 충절심에 신앙적 오해를 일으켜서 큰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그런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벗겨집니다. 철저하게 바람이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모국어도 잃어버릴 정도로 말을 더듬게 되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도 않고 시대도 그를 잊어버렸을 즈음에 하나님은 초라한 이제 나이가 다 차서 뭐 그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지경에 떨어졌을 때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민족 구원이라는 대역사와 사명을 맡깁니다. 그게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손에 땀 있고 팔팔하고 젊을 때 나타나셔서 부르시지 이제 백발에 몸은 늙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래서 난 아닙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계속 버팁니다. 그는 남의 집 식객이 되어서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양치던 모세에게 시대도 그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양들 틈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제일 막내 아들이었는데. 제가 언젠가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은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을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합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 청년들을 오랫동안 대하다 보면 이 청년이라는 피 끓는 청춘의 그 특징 때문에 열을 잘 받아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고 또 헌신에 대한 콜링을 해도 거의 반응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강의할 때 청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청년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청년이라는 말은 전쟁 때 생성된 단어인데 목적이 있어 나라에 부름받는 대상은 모두 청년이에요. 나이가 70이 되었더라도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20대 팔팔한 나이일지라도 그 부름과 시대 앞에 소명과 헌신이 없다면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소명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춘이라는 피 끓는 정열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뭐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막 그 마지막 밤 콜링하면 난리가 나요.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세계를 어떻게 당장 뒤집을 것 같아. 뭐 직장이고 회사고 학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막 뛰어나갈 것 같아. 그럼 이제 전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쟤 어떻게 할까요? 냅둬라, 쟤 3일 못 간다. 정말 3일 못 가요. 정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붓기까지 짧은 두 사람 간의 기억이고 추억이지만 그 흔적을 마지막 쫓아가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2장을 다시 보세요. 1절.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로 나가죠?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거기까지.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말립니다. 왜? 자기가 걸어본 이 길이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그래서 후계자로 따라 나섰던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어 있습니다.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베델로 내려가요. 길갈에서 베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사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헌신은 그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일시적인 즉흥적인 감흥이나 어떤 인간적인 열기에서 품어냈던 고백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시대적 부름 앞에 그는 응답을 하고 반응을 했던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한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어디로 보내시죠?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요단 강가에서 작별이 이루어지고 시대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겉옷자락을 쥐고 새 시대를 열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히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소원 찬양하십시다. 악보 좀. 이 소원이라는 노래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닮기 원하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십시다.
높이 섰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섰은 산이 되기보다
감으십시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장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면서 새롭게 시작된 엘리사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결국 앞으로의 시대는 더 험하고 더 멀고 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새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어둠의 권세에 거센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경제적이고 가장 감추어진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이 시대를 놓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려주었던 그 시대적 사명,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그 시대적 소명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3.1교회가 그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소명과 사명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깜깜하고 어두운 흑암의 시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 시대는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어둠의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 내 죄악이 있고 민족의 죄악이 있고 우리 교회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에 다시 한번 기대어 섭니다. 십자가 앞에 이 눈물을, 이 절규를 끌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이 시대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의 소원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물은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신실함.